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우리에게 대환란기의 종결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이 이때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극단적인 국면들이 우리에게 종합적인 답변을 주었지만 이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훌륭하고요. 모든 것들에 의해 총체적인 답변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심판, 고난,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장차 건설된 왕국과 관련해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신 이유와 그분께서 악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에 대한 궁금증인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면 아마 알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신학을 연구해 오면서 그것에 대해 인간이 제시한 답변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으로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여러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거든요. 지금도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특별한 해석을 하고 뭐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성경의 모든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차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어두운 곳은 나와 함께 걸어가면 되지 않니?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며 그때에 너는 깨닫게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창조자와 구원자가 되며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질문을 맡길 것을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작은 책을 먹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8절부터 대하게 되는데 8절을 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러한 명령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활동들을 제시하고 또 지시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는 분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재판관이 되시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라면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천사에게 대신 말을 명령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신령한 상태에서 다시 땅으로 돌아왔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작은 책이 지금은 요한에게 이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요한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대드라마의 참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겐 매우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한 가지 대단히 생소한 것을 행할 것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작은 책을 이제 요한이 먹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에서는 달콤 씁쓸한 맛이 나는데 작은 책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역시 동일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리기가 꿀 같더라. 이것이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두루마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한 길고 둥근 형태의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그 당시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자기가 그것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치 케이크처럼 먹었던 것이죠. 떡처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과 같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롭게 하는 시인 시편 119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거든요. 요한이 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는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맛이 달았던 것은 미래가 달콤한 것으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와 같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너한테 숨기겠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말을 한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한다는 것은 마치 꿀을 먹는 것 같이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는 그것이 꿀처럼 달지가 않고 독초와 같이 쓴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받았지만 그가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영혼의 고통과 마음의 커다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입은 달았지만 소화기관에는 쓰게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과 장차 땅 위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아는 것은 꿀송이처럼 달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의 세계에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는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언은 우리로 쓴맛을 느끼게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또 한 가지 매우 좀 실질적인 적용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다가도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고 또 자기에게만 개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흥미를 잃고 그것의 쓴맛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 아무것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예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입에 꿀처럼 달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알고자 하는 본능적인 호기심 때문에 예언에 대한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 예언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좀 효과적인 것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을 연구하는 자가 도덕적으로 부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언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언하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0장 1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언어와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것은 저들에게도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그들이 대환란기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경우 그들이 그것이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마치 문자 그대로 지옥에 들어온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요한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작은 책에 대해 쓴맛을 느끼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언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10장이니까 중간 정도에 와 있잖아요. 세계의 모든 국가와 족속들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임할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2장부터는 바로 예언들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동안 전하지 않은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그분에게서 더욱 멀리 떠나가게 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장을 마치고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11장의 주제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인데요. 사이에 중간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의 처음 14절은 1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러니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것에 대한 기록과 함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방인의 때가 42달 남았고 두 증인이 42달 동안에 걸쳐 예언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1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림과 동시에 두 번째 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장은 구약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과 때에 대한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차이점 등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또다시 구약적인 배경 아래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인데, 대환란기의 마지막 때 울리는 일곱 번째 나팔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는 너무도 귀한 나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때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환란의 결론기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가운데 말씀하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셨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정복과 함께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에 의해서 여전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고대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유대인들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보면 순전히 이방인들만 보게 됩니다. 온통 비유대교 그리고 그 종교 단체들만 보게 되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모스크바로 바뀌었잖아요. 예루살렘 고대 성읍에 가는 곳마다 그 이방 신전들이 다 세워졌단 말이죠. 이렇듯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기의 후반기가 시작되면 42달 만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는데, 42달은 대환란기의 마지막 후반기에 해당한단 말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에서 측량에 대한 언급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대는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지팡이는 목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가 징계와 심판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때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는 또 위로의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위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그랬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로 제한이 되는데 교회에는 성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신약적이 아니라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전이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성도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약적인 그러나 구약적인 개념에서 성전, 제단, 그 다음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한 것이 42달 동안입니다. 이것은 대환란기 후반기에 해당되는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계시록 13장 5절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기간은 12장 14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다면 여기서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볼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이 기간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청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42달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주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